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 6일 터키 남부와 시리아 북서부를 강타한 지진의 사망자 수가 14일 현재 4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터키 내 사망자 수는 3만 6천여 명, 시리아 내 사망자 수는 5,8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시리아 사망자 가운데 4,000명 이상이 시리아 북서부 반군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무너진 건물 안에 남겨진 마지막 한 사람을 구할 때까지 구조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파괴되거나 거주할 수 없게 된 모든 집과 일터를 재건해 정당한 소유자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터키 지진 현장에서 14일 9명의 생존자가 구조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편 유엔 구호물자를 실은 첫 호송 차량이 터키에서 시리아 북서부로 새로 개통된 바브 알살람 통로를 이용해 이날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미국 상공에 출현한 정찰풍선과 관련한 미국의 제재에 대해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무력을 남용하고 과잉 대응하며 상황을 고조시키고 이것을 중국 기업과 기관을 불법 제재하는 구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훼손하는 관련 미국 단체들에 대해 법에 따른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왕 대변인은 또 작년 5월 이후 미국은 본토에서 대량의 고공기구를 날렸고 지속해서 전 세계를 돌며 중국 관련 부서의 승인 없이 신장과 티베트를 포함해 최소 10차례 중국 영공을 불법 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물가와 임금을 비롯한 미국 내 경제 상황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성명에서 미국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에 대해 연간 인플레이션이 7개월 연속 하락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료품 가격이 지난달에도 떨어졌고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최고치에서 약 1달러 60센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7개월 동안 미국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올라 가정의 숨통을 틔워주었고 실업률은 1969년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덕분에 우리는 적자를 줄이면서도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을 위한 처방약 비용과 의료비, 가정 에너지 비용을 낮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6.4% 올라 2021년 10월 이후 15개월 만에 최소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4일 전화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 기술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날 에어 인디아가 보잉으로부터 200여 대의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한 합의를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매가 미국 내 44개 주에서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에어 인디아가 인도의 성장하는 항공 운송 수요에 부응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인도와 미국의 전략적 기술 동반자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2주 전 워싱턴에서 있었던 핵심 첨단 기술 구상의 출범을 강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전황이 매우 어렵다며 서방국들의 신속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4일 전역 연설에서 특히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의 최전방 상황은 여전히 매우 어렵다면서 그곳에서의 전투는 그야말로 우크라이나 영토 모든 곳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최근 공세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며 서방국들이 약속한 군사 지원에 속도를 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사결정과 실행, 군수품 배송, 훈련 등 모든 분야에서의 속도가 생명을 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러시아가 크림반도와 러시아에 최소 6천 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억류하고 있다고 미 예일대가 14일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보고서 내용을 부인하면서 우리는 미성년자를 가족으로 유지하고 부모와 친척이 부재하거나 사망한 경우 고아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여성들이 보육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있다는 경제지 포춘의 최근 기사를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부모의 손길이 중요한 때 자녀의 성장과 함께 하겠다는 이상적인 이유도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보육비와 원할 때 맞춰서 이용할 보육시설이나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서 스스로 가정보육을 선택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부모, 특히 여성의 경력 단절과 소득 감소는 가정과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보육 문제 관련 활동단체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보육 비용은 2021년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880달러입니다. 1년에 1,600달러입니다. 하지만 보육시설이 문을 닫는 날이나 방학 등으로 대체 보육시설을 찾거나 인력을 준비해야 할 경우 등 기타 비용도 감안을 해야 하는데요. 지난 10년 사이에 35%가 비싸진 보육시설 이용료, 또 지난해에만 10% 가까이 올라서 1시간에 평균 21달러나 하는 이 베이비시터 비용은 더 많은 부모를, 특히 여성들을 가정에 머물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은 직장 복귀 후에도 쉽게 복귀 회복되지가 않고요. 수입이 줄어든 상황은 가정의 장기적인 재정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인데요. 미국인의 10명 가운데 9명이 더 저렴한 보육시설이 있다면 직장 생활 계속하고 싶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만 보육비가 월 수입의 4분의 1이 넘는다면 절반 가까이의 부모는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을 고려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육아와 가정경제 사이에서 고민이 깊은 미국 가정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준비한 주간 코너는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입니다.
Smartphones as well. Fully 60% of visits to retail sites are being done from people's smartphones. So it's really important for retailers to make sure that their customer
experience. 네, 미국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어떻게 스마트폰을 구입하는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세계 소식과 미국 소식, 미국 정치와 역사와 현재를 알아보는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생활 속 경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 2월 15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2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상 17도까지 올랐고요. 바람이 조금 세게 불고 구름이 조금 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2월 16일 목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부터 낮 사이에 평양과 양덕, 개성, 신계, 평강 지역, 그러니까 남부 지역으로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밤 한때 양덕과 평강, 중강 강계 해산, 남부 내륙과 북부 지역으로 눈 내리겠습니다. 눈의 양은 1에서 3cm 정도를 예상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지역에 따라서 영하 23도에서 영하 2도 사이, 낮 최고는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2m, 먼바다는 오전에 3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입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 최고는 영상 4도입니다. 신의주는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개성은 영하 2도에서 영상 5도 사이고요. 함흥은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 원산은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 청진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사이, 끝으로 해산은 아침 최저는 영하 23도, 낮 최고는 영하 2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지난주 북미 상공에서 격추된 세 개의 비행 물체가 이 중국이나 다른 외국의 스파이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중국이 오는 18일부터 한국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합니다. 오는 2035년부터 유럽연합 안에서 화석연료를 쓰는 신차를 구매할 수 없게 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주 북미 상공에서 세 개 비행체를 격추했는데요. 이 비행체에 관한 설명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14일 세 개의 비행 물체가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스파이 프로그램과 연관됐다는 초기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기자들에게 미 정보당국은 아직 이 세 개의 비행물체가 중국 정찰 프로그램의 일부였거나 또는 다른 나라의 정보 수집 활동으로 여길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아직은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비행체들이 단순히 상업 또는 연구단체와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게 정보당국의 가장 유력한 설명이라고 커비 조정관은 전했습니다. 또 아직까지 어떤 단체나 개인 정부도 이 비행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방금 언급된 그 세 개의 비행 물체들은 지난주에 사흘 연속 잇따라서 북미 상공에 출현한 것들이죠.
네, 세 개 가운데 두 개가 미국 영공에 그리고 한 개는 이 캐나다 상공에 떴던 것들입니다.
네.
미군은 지난 10일에 이 알래스카주 북동부 해안 상공에서 이 미확인 비행 물체를 격추했고요. 11일에는 캐나다 북부 유콘 영공에서 또 12일에는 이 오데호 가운데 하나로 이 미국과 캐나다 국경이 걸쳐 있는 휴로노 상공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를 떨어뜨린 바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초기 조사 결과긴 합니다만 상업용이나 연구용 비행체를 썼던 군사적 위협은 없던 것이다. 이렇게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 자, 미국 정부가 격추를 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4일 해당 비행 물체들이 민간 영공에 있었고 일종의 적어도 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민간 항공기 이동에 잠재적인 위협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 미국인 안전과 민간 항공기 안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 지시로 격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해당 비행 물체들의 잔해는 수거했습니까?
네, 지금도 수거 중인데요. 이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 해당 물체들의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잔해를 회수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 앞전에 미국 본토까지 들어왔던 중국 정찰풍선 잔해는 수거를 했죠?
맞습니다. 이 미 북부사령부가 13일 지난 4일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연안 상공에서 격추한 이 중국 정찰풍선의 주요 부품을 상당량 수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네.
이 미군은 격추 다음 날인 5일 이 풍선 천 등 일부 잔해를 확보했는데요. 하지만은 이 감시 장비 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됐던 이 하부 구조물은 수거하지 못했습니다.
네.
북부 사령부는 현장에서 이 물체의 큰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감지기나 전자 부품 등 상당한 양의 잔해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그 비행체를 중국의 정찰 풍선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커비 조정관은 14일 기자들에게 이 중국 정찰 풍선에 대해서 이는 미국과 다른 나라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 중국 정부가 충분히 자금을 댄 의도적인 프로그램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네.
또 사우스캐롤라이나 연안에서 격추한 이 중국 정찰 풍선이 이 미국 영공을 침범한 첫 번째 풍선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도 더 정찰 풍선이 있었다는 건가요?
네, 커비 조정관은 적어도 네 번 이상 이런 정찰 비행이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이 가운데 세 번은 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예,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이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중국도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요.
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3일 정례 회견에서 미국도 지난해부터 10대가 넘는 고고도 풍선을 중국에 날려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왕 대변인은 해당 풍선들이 중국 당국 승인 없이 중국 영공을 비행했다면서 미국 풍선이 다른 나라로 불법 침입하는 게 흔한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미국 풍선이 정찰용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런 중국의 주장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바로 부인했습니다. 커비조 장관은 13일 이 중국 영공 위를 날아다니는 미국 정찰 풍선은 없다면서 이 중국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항의성 발언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네, 왕원빈 대변인이 15일 정례 회견에서는 이 미국 정부가 부과한 최근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이 중국도 미국 기관과 개인을 제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가 이 중국 정찰 풍선 개발과 관련해서 이 5개 중국 기업과 기관 한 곳을 이 수출 통제 명단에 올렸는데요. 이 왕 대변인은 이 중국 주권과 안전을 해친 미국 개인과 기관에 대해 법에 따라 대응 조처를 함으로써 국가 주권과 정당한 권익을 단호하게 수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중국으로 여행하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재개하기로 했군요.
네, 오는 18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이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이 재개됩니다. 이 주한 중국 대사관은 15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2월 18일부터 주한 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 국민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재개를 알려드린다고 공지했습니다.
네, 앞서 한국 정부도 중국 국민에 대한 비자를 다시 발급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1일부로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앞서서 한국 정부는 이 중국 내 코로나 재확산 등 상황을 고려해서 지난달 2일부터 외교나 공무 또 인도주의적 사유 등 일부 목적을 제외한 이 중국인들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는데요. 이 지난달 말에 이 조처를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었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들에 대한 방역 조처도 강화했었고요.
네, 출발 전에 코로나 음성 결과를 요구하고 또 들어온 뒤에도 다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는데요.
네.
중국 정부는 이 한국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이 과민하게 반응한다고 반발했고요. 이어서 지난달 10일 중국도 이 한국인들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경유해서 여행하는 것도 제한을 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다음 날인 14일에는 자국을 경유해서 제3국으로 가는 외국인에게 일정 시간 체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한국을 배제했고요.
네.
또 한국민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도착비자라는 건 인도주의적 사유로 급하게 입국하거나 기타 긴급 사유가 있을 때 이 특정 공항이나 항구에 도착한 뒤에 발급받는 비자를 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는 경유 프로그램이나 도착 비자 발급도 정상화하는 겁니까?
네, 중국 이민관리국은 18일부로 이 한국 국민이 중국 내 경유지에서 72시간 또는 144시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정책을 복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국 국민에 대한 도착 비자 발급도 재개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비자 발급을 둘러싼 중국과 한국 양국의 갈등은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 정부는 지난 11일 이 중국 국민에 대한 이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하되 이 입국 전후 검사와 항공 증편 제한 등 이 나머지 조처는 일단 유지하면서 이걸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중국도 이 자국민들 단체 여행이 가능한 나라에 한국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양국 국민 왕래가 본격화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네. 일본도 중국에 대한 방역 강화했었죠?
네, 일본도 지난달 초부터 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일본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고요.
네.
또 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중국 정부는 일본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네,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비자 발급을 중단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용 비자 등 비자 발급 절차가 중단됐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지난달 28일부로 일본인에 대한 비자 발급도 재개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달 말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유럽연합으로 갑니다. 유럽연합 내에 자동차 탄소 배출 감축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소식이 나왔네요.
네, 유럽의회가 14일 오는 2035년부터 화석연료를 쓰는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은 이미 이 법안을 승인한 바 있었는데요. 또 이런 가운데 EU 집행위원회는 이 대형 차량 탄소 배출 절감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네. 자, 이 법은 유럽연합이 탄소 배출을 뭐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마련한 대책 가운데 하나죠.
그렇습니다. EU가 오는 2050년까지 이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는 이른바 이 기후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는데요.
네.
이번에 승인된 법은 이런 목표를 성사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 이 EU 안에서 일반 차량이 배출하는 탄소량은 전체 배출량 가운데 15% 정도를 차지한다는데요.
네.
트럭이나 시내버스 그리고 장거리 운행버스 같은 경우는 이 비율이 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 조치에 따라서 그러면 2035년부터 그러니까 12년 뒤 정도 되면은 새 차를 사려는 사람들은 전기차나 수소 같은 친환경 차량 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 법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 법이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이 생산 라인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이 명확한 시간표를 줬고
네.
또 중국이나 미국과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를 진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스 티메르만스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이 중국이 현재 성능이 좋고 더 저렴한 전기차를 시장에 대거 내놓고 있다면서 이런 핵심 산업을 역외 국가에 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요.
네, 반대 진영에서는 이 자동차 산업이나 일반 차량 운행자들이 이 내연기관차의 갑작스러운 종말에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이번 조처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탄소 배출 규제법에 반대해온 이 독일의 옌스 기세케 유럽위의 의원은 우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기술이 가장 좋은지는 시장이 결정하게 하자면서 이 전기차가 운행하기에 더 저렴하다는 주장은 이 치솟는 에너지 비용이 가져온 위기로 그 효력을 잃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EU가 이번에 대형 차량에서 나오는 탄소를 절감하는 방안 기준도 공개했죠.
네, EU 집행위는 오는 2030년부터 이 5톤 이상 트럭과 이 7.5톤 이상 장거리 운행 버스의 이 탄소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30년 1월부터 이 새 트럭의 탄소 배출량은 2019년 수준과 비교해서 최소한 45%를 줄여야 합니다.
네.
또 2035년부터는 역시 2019년 수준과 비교해 65% 그리고 2040년부터는 90%까지 줄이도록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내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2030년부터는 아예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차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오는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미시간 주립대에서 벌어진 총격 피해자들이 모두 재학생으로 확인된 가운데 수사 당국이 현재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욕주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정 모독죄를 인정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14일 이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에서요. 이제 새로운 세대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는데요. 헤일리 전 대사의 이날 발표로 공화당의 대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헤일리 전 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자세히 들어보죠.
네, 헤일리 전 대사는 이 3분 30초가량 정도 되는 동영상에서요. 인도 이민자의 딸로 태어나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보낸 어린 시절 그리고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시절에 이룬 성과들과 또 2017년에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 시절 유엔 주재 대사를 맡게 된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이제는 국가를 위해 자신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는데요. 헤일리 전 대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Joe Biden's record is abysmal, but that shouldn't come as a surprise. The Washington establishment has failed us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네.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 헤일리 전 대사는 이 워싱턴의 기득권은 계속해서 우리를 실망시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이제는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이 재정을 책임지고 국정을 안전하게 지키며 우리나라와 자긍심, 목표를 더 강하게 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세대교체론을 들고 나온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세대교체와 더불어서 여성이라는 점을 내세워서 경쟁력을 강조한 겁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인도 이민자 가정의 자녀로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 의원을 거쳐서 2010년에 주지사로 당선됐습니다. 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상 첫 여성 주지사이자 그리고 첫 소수계 주지사였는데요. 이 두 번째 임기 중이던 2015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일어난 흑인 교회 총격 사건 이후 주청사 앞 남부 연합기를 철거하는 법안을 처리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만약 헤일리 전 대사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게 되면 공화당 최초의 여성이자 또 아시아계 후보가 됩니다.
네, 자 헤일리 전 대사가 출마 동영상에서 또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최근 8번의 대선에서 7번을 이 공화당 대선 후보가 유권자 일반 투표에서 패배한 점을 언급하면서요,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또 사회주의 좌파는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진격 중이라면서 미국이 직면한 현재의 위기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괴롭힘을 참지 않는다. 하이힐을 신은 나의 반격은 그들을 더 아프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헤일리 전 대사는 15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공식 대선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네. 자, 공화당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사람이 헤일리 전 지사가 전 대표가 처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앞서 헤일리 전 대사는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할 경우에 자신은 대선 도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서 입장을 바꾼 겁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유엔 대사로 있으면서 트럼프에게 주요한 축을 담당했었는데요. 당시 파리기후변화협정과 그리고 이란 핵 합의에서 미국이 탈퇴했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도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자, 공화당에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 또 있지요?
네,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헤일리 전 대사와 함께 일했었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거론되고 있고요. 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를 지역구로 하는 팀 스캇 연방 상원의원도 경선 참여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요. 바로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인데요. 강력한 보수 정책으로 플로리다 주를 이끄는 드센티스 주지사는 최근 지지도가 빠르게 오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보적인 지지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지도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지난주 로이터와 입소스가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공화당원들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응답률은 43%로 가장 높았고요. 론 드센티스 주지사의 지지율이 3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펜스 전 부통령의 지지율은 7%, 헤일리 전 대사의 지지율은 4%를 기록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번은 대학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3일 미국 중서부 미시간주에 있는 미시간 주립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수사당국은 14일 브리핑에서 3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 모두 이 대학생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상자는 모두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 총격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인지 당시 상황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사건은 지난 13일 밤 8시 반쯤 미시간 주립대 한 강의동에 괴한이 들어와서 총을 난사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창문을 깨고 도망치자 남성은 다른 건물로 옮겨가서 또다시 총격을 가했는데요. 이 도주하던 용의자는 경찰의 추격 끝에 약 4시간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 총격으로 모든 캠퍼스 내 활동이 48시간 동안 취소됐습니다.
네. 자, 용의자 누구였습니까?
네, 사건 초기 경찰은 용의자가 키가 작은 흑인 남성이라고 묘사했는데요. 이후 용의자는 앤서니 맥레이라는 43살 흑인 남성으로 이 대학의 직원이나 학생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14일 용의자가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용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노트에서 뉴저지주에 있는 학교 두 곳을 위협하려는 정황도 함께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용의자가 그 학교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네, 대학 경찰은 이 범행 동기가 뭔지 전혀 알 수 없다라면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 학교에 있던 학생들 그리고 부모들도 많이 놀라고 충격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이 수사 브리핑에서 충격을 받은 주민들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이 최악의 학교 총격 사건으로 꼽히는 파크랜드 고등학교 참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에 있는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에서 총격범이 무차별적인 충격을 가해서 17명이 사망한 사건인데요. 14일은 이 파크랜드 충격이 발생한 지 정확히 5년이 되는 날이기도 네. 했습니다.
자, 미시간 주지사의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죠.
휘트머 주지사는 총기 난사는 미국만의 특별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 살 수 없다라고 토로했습니다. 휘트머 주지사는 이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사람들은 예배 장소와 지역 상점들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낀다라면서 부모로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진실은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행동해야만 하고 또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미시간주 주립대 총격 사건에서 한 여학생의 이야기가 계속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미시간 주립대 재학생인 재클린 매치스 양의 이야기인데요. 이 21살인 재클린 양은 6학년 때 또 다른 충격을 경험했던 학생입니다. 바로 지난 2012년 미 동부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옥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이 당시 충격으로 학생 20명과 교직원 6명이 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네.
매트스 양은 샌디옥 초등학교 충격 이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겪었다는데요. 이번에 미시간의 주립대 충격 이후 매트스 양은 틱톡에 자신의 심정을 담은 영상을 올리면서 이런 충격은 이제는 종식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번 총격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네요.
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애도 성명을 내고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의회가 총기 규제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미국인이 이제 그만을 외치고 의회의 행동을 요구할 때라고 말한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서 49개 주와 미국령에서 위험한 인물로부터 총기를 압수할 수 있는 이 적기법 Red Flag Law를 포함한 이 총기 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 법무부에 2억 3,1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새해 시작된 지 얼마가 되지 않았는데 총격 사건 벌써 여러 번 전해드리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음력설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충격으로 11명이 숨진 것을 비롯해서요. 올해 들어 대형 충격으로 이미 수십 명이 희생됐습니다. 비영리단체인 충기폭력 아카이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미 전역에서 총격범을 제외하고 4명 이상이 사망한 대형 총격 사건은 총 600회 이상이나 발생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뉴욕주의 항소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 모독죄 인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14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하급심이 적용한 법정 모독죄를 유지했습니다. 맨해튼에 있는 뉴욕주 법원 항소부 제1부는요, 지난 2021년 12월 초에 발부된 소환장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법원의 결정은 5대 0 만장일치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을 모독했다는 1차 판결이 있었고 그것을 항소 법원에서 다시 인정한 거네요. 1차 판결 내용 조금 들여다볼까요?
네, 뉴욕주 법원은 지난해 4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주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법정 모독죄를 적용하고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하루 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네, 뉴욕 검찰이 어떤 자료를 요구한 겁니까?
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가가 소유한 기업의 부패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서 제시한 마감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주 법원에 법원 명령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해야 될 것을 요청했는데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던 겁니다.
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뭐라고 항변을 했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관련 서류를 갖고 있지 않다고 제임스 주 법무장관에게 말했다면서 이는 소환장에 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 모독죄를 적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아서 에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듭해서 자료 제출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정 모독죄를 적용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관련 서류 안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알리나 하바시는 지난해 3월 말 성실히 수색하고 검토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환장과 관련된 서류를 갖고 있지 않다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주의 조사가 정치적인 동기에 나온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연혁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건국 초기의 헌법이었던 연합규약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한계를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헌법을 만들기 위한 헌법 제정회의가 소집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헌법의 탄생 세 번째 시간으로 헌법 제정회의의 추진 배경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연합규약의 근거에 탄생한 연합의회가 중앙정부로서 건국 초에 발생한 여러 문제에 대처하는 데 무력하다는 생각이 점점 확산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1783년부터 1787년 사이 각 주는 모래로 만든 줄로 연합해 있었다.
독립전쟁이 끝난 뒤 미국 경제는 불황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불황으로 많은 빚을 진 농민들이 속출했습니다. 특히 매사추세츠에서는 주의회가 재정적자를 줄일 목적으로 세금을 신설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항의하는 농민들이 퇴역군인 다니엘 세이지 주도로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세이지 반란 이후 지역 간 교역, 물가 상승, 해외 교역, 주식시장 붕괴 등 문제가 속출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외적으로는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 열강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독립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청되는 강력한 지도력을 당시 연합의회는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약한 정부가 아닌 강한 정부, 지방 분권주의를 대체하는 중앙 집권주의, 그리고 각 주에 대한 연방의 우위를 보장하는 중앙정부 수립 필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연합규약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시도는 1781년 연합규약이 비준되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연방주의자였던 알렉산더 해밀턴은 1780년 제임스 뉴안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촉구했습니다.
의회가 공공비상사태에 적합한 권한을 가지고 일반 연합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의회의 권한을 시급하게 증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연합 규약 개정과 강력한 통합에 대한 제안은 구체적인 진전 없이 수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연합 규약이 정치적으로 실패작이었다는 생각이 널리 확산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고, 이런 움직임은 연합 규약을 개정하기 위한 필라델피아 헌법 제정회의 개최로 이어졌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연방 헌법의 탄생 세 번째 시간으로 헌법 제정회의의 추진 배경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쇼핑의 대목이라고 꼽히는 시기가 있습니다. 매년 11월 말에 본격적으로 연말 쇼핑철이 시작되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가 유명하고요. 지난해 이 두 행사 기간에 온라인 쇼핑 판매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알아보는 생활 속 경제. 오늘은 미국 온라인 쇼핑의 이모저모입니다. 우택성 기자입니다.
미국의 온라인 쇼핑 매출액 기록. 경신 또 경신. 미국에서 한 해 가장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는 기간은 연말이 시작되는 11월 말입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끝난 다음 날인 금요일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리는 날인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의 날로 각 업체는 이날 큰 폭의 할인을 제공하며 고객들을 유인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어지는 월요일은 사이버 먼데이로 이날 역시 대규모 쇼핑이 행해지는 날이고요. 12월에는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집니다. 2022년의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는 미국의 온라인 쇼핑 매출액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Cyber Monday, the biggest U.S. online shopping day.
Shoppers were expected to turn out in record numbers.
Cyber Monday is on pace to be a record-setting day for U.S.
2022년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액은 90억 달러,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 온라인 매출액은 무려 113억 달러로 각각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쇼핑 산업 규모 어느 정도나 하죠? 이 온라인 쇼핑은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분야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볼까요? 지난 2017년 미국의 온라인 쇼핑 매출 규모는 약 4,600억 달러였습니다. 이후 2018년 5천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2020년에는 7천억 달러, 그리고 2022년 현재 9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2023년에는 1조 달러를 넘고 2027년까지는 1조 7천억 달러까지도 성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사람들이 대체 온라인으로 어떤 물건을 이렇게나 많이 사는 걸까요? 크게 다섯 가지 분야로 나뉘는데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의류를 포함한 패션 상품입니다. 전체 온라인 쇼핑 가운데 약 22%가 바로 패션 상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구와 가전제품 등으로 패션 제품과 비슷한 규모고요. 전자기기 및 미디어 제품이 21%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또 장난감과 취미용품, 그리고 식품과 개인관리 용품 등이 판매 규모가 큰 상위 5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온라인 쇼핑의 핵심, 아마존. 미국의 온라인 쇼핑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지난 1994년에 처음 설립된 기업입니다. 설립 당시 아마존은 지금과 같은 세계 최대의 온라인 유통업체가 아니라 온라인 서점이었습니다. 창업자는 잘 아는 사람이죠. 바로 제프 베조스 씨인데요. 한때 세계 제일 부자였던 기업가 베조스 씨는 올해 12월 기준 세계 최고 부호 4위에 올랐습니다. 아마존이 미국의 온라인 쇼핑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할까요? 통계자료 제공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압도적입니다. 미국 전체 온라인 판매에서 아마존의 점유율은 2022년 6월 현재 약 38%에 달합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사람 10명 가운데 약 4명은 이 아마존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아마존의 2021년도 전 세계 매출액은 약 4,70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 뒤를 잇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미국의 대형 온 오프라인 유통업체 월마트입니다. 월마트의 점유율은 6%대로 아마존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이어 스마트폰인 아이폰 등을 제조하는 애플이 약 4%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인터넷 경매와 고정가 방식의 쇼핑을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 전자상거래 기업 이베이가 3.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으로 직접 물건을 사볼까요? 아마존의 가장 큰 특징은 특별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프라임 회원 제도의 시행입니다. 일정액의 회비를 내면 회원에게 특별 할인 가격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상품을 더 빨리 배송해주기도 합니다. 2022년 12월 현재 프라임 회비는 한 달에 약 15달러 또는 1년에 139달러 정도인데요. 저도 프라임 회원입니다. 한번 직접 사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일과를 모두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위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아마존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데요. 필요한 물품을 주문해 보겠습니다. 우유와 주스, 빵 등 필요한 식품을 온라인 카트, 즉 온라인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신속 배달을 위해선 일정 금액 이상을 주문해야 하는데요. 필요한 음식을 다 담고 희망 배달 날짜는 다음날 아침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일어났습니다. 주문한 물품이 도착했는지 현관문 앞으로 왔는데요. 문을 열자 봉투 3개가 놓여있는데요. 주문한 우유랑 주스 그리고 빵이 있고 다른 주문한 물품도 함께 도착해 있습니다. 정말 쉽고 간편합니다. 온라인 쇼핑의 강자 스마트폰. 조금 전 제가 온라인 쇼핑을 할 때 뭐로 샀죠? 바로 스마트폰, 즉 손전화를 사용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기계라면 기본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컴퓨터나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이 이에 해당하죠. 이 중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뭘까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이와 관련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물건을 산다고 답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 쇼핑을 한다는 응답인 69%보다도 더 높은 겁니다. 이 같은 추세는 특히 50세 이하 젊은 세대에 두드러지는데요. 50세 이하 성인 10명 가운데 9명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 쇼핑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온라인 유통 분석업체인 어도비 애널리틱스의 존 커플랜드 마케팅 및 고객 인사이트 사업부 부사장은 업체들은 온라인 쇼핑에서 고객의 스마트폰 활용이 차지하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Fully 60% of visits to retail sites are being done from people's smartphones. So it's really important for retailers to make sure that they're
코플랜드 부사장은 현재 유통업체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는 고객 가운데 60%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속한다면서 업체들이 이를 적용해 스마트폰 이용자의 최적화된 방식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온라인 쇼핑과 함께 떠오르는 직종, 인플루언서. 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쇼핑은 온라인으로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특수 직종이 있습니다. 바로 인플루언서입니다. 이는 영향력을 뜻하는 영어 단어 인플루언스에 사람을 뜻하는 ER이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바로 온라인에서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품을 광고할 때 주로 영화배우나 가수 등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죠. 인플루언서는 이런 연예인은 아니지만 소셜미디어에 수많은 구독자, 즉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어서 연예인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요즘 많은 업체는 이런 인플루언서와 계약을 맺고 제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계약하고 활동하는 홀랜드 파르테노 씨는 숏폼, 즉 짧은 길이의 전문 소셜미디어 틱톡에서는요, 5만 8천 명,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약 2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인플루언서입니다.
So make sure that you're following my Amazon storefront. You can just hit the follow button and so you can keep up to date whenever.
파르테노 씨는 자신을 구독하면 라이브 쇼를 진행할 때마다 공지를 받게 되고 자신이 추천하는 제품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들 인플루언서는 자신이 홍보하는 제품이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에 따라서 받는 돈이 다른데요. 월 단위로 수천 달러를 벌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제와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오늘은 미국의 온라인 쇼핑 산업의 이모저모를 통해서 미국을 들여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기쁨이나 화 등 어떤 감정이 너무 클 때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런 표현들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can't believe David did that. I'm beside myself with anger.
Did he break your phone again?
No, he went behind my back and told Peter about something I said in confidence. I trusted him, and he betrayed me.
That's really awful. I can't understand why you are beside yourself.
I just can't believe he would do something like this. I'm beside myself with shock and hurt.
대화에서 내가 내 옆에 서 있다.
I'm beside myself.
이런 말이 나왔는데 왜 영화에서 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빠져나와서 바라보는 상황들 가끔 볼 수 있죠? 이런 육체 이탈 현상 같은 말이 바로 내가 내 옆에 있다.
I'm beside myself.
그러니까 내가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오늘 대화에서는
I'm beside myself with anger. I'm beside myself with shock and hurt.
나는 놀라움과 아픔으로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beside myself는 어떤 기분이 너무 커서 그 기분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커서 정신을 못 차린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느린 속도로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can't believe David did that. I'm beside myself with anger.
Did he break your phone again?
No, he went behind my back and told Peter about something I said in confidence. I trusted him, and he betrayed me.
That's really awful. I can understand why you are beside yourself.
I just can't believe he would do something like this. I'm beside myself with shock and hurt.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can't believe David did that.
데이빗이 그렇게 했다니 믿을 수 없어요.
I'm beside myself with anger.
화가 나서 이성을 잃을 정도다라는 표현이죠.
I'm beside myself with anger.
반대로 기뻐서 너무 좋아서 이성을 잃을 정도다.
I'm beside myself with happiness.
충격에 제정신이 아니다.
I'm beside myself with shock.
데이빗의 배신에 그 기분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I can understand why you're beside yourself.
당신이 왜 제정신이 아닌지 이성을 잃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I just can't believe he would do something like this.
그가 이런 일을 어떻게 했는지 믿을 수 없습니다. 문장 시작을
I can't believe.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일이 너무 황당해서 믿을 수 없을 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I'm beside myself with shock and hurt.
나는 쇼크, 놀라움과 고통으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I was beside myself.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can't believe David did that. I'm beside myself with anger.
Did he break your phone again?
No. He went behind my back and told Peter about something I said in confidence. I trusted him. And he betrayed me.
That's really awful. I can't understand why you are beside yourself.
I just can't believe he would do something like this. I'm beside myself with shock and hurt.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기쁨이나 충격으로 순간 내 자신이 내가 아닐 때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I was beside myself.
이성적인 사고를 못할 때 할 수 있는 표현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